지난주에는 제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분 위에 죄를 얹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없으신데 죄가 돼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신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처녀 탄생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 한 인격체 안에 참 하나님, 100% 하나님과 참 사람, 100% 사람이 공존하며 분리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태로 연합이 되어 있는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냥 구원자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럴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 오시는 목적의 10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목적까지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의 100%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시편 2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옮기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단순히 사람을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행하셔야 될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2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이방 모든 민족들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철장, 쇠막대기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평강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또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을 구원하신 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왕국을 천년 동안 이루시며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목적하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왕국, 그 왕국을 이루는 게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가서 8장을 읽어보시면 8장 18절에서 2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창조물도 지금 신음하는 가운데 끙끙 앓는 가운데 고래도 원숭이도 저기 있는 꽃도 뭐 백합꽃도 다 신음하는 가운데 뭘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창조 세상도 지금 썩음의 속박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단순히 인간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 마귀가 망쳐놓은 이런 모든 것,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왕국을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이루셔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처럼 말은 할 수 없지만 끙끙끙끙 지금 신음을 하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경륜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공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지배자로 이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이 시험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 모든 것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서 보니까 4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들어가시게 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모든 걸 다 보여준 겁니다.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원래 이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건데 이 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지금 넘겨졌어요? 마귀에게 넘겨졌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테니까 내가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왔는데 마귀가 와서 자기 힘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경배하게 될 때 예수님을 자기 밑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멸절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여러분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타원엔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초점 여기 하나 여기가 하나 있거든요. 성경 전체에도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처음 오신 거 그거 기념하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내면 안 되고 또 하나의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온 땅을 치리하는 가운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끝나야 그래야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통치,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국이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왕으로 왔기 때문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왕국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에 이 왕국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왕국이 연기가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 가서 보니까 주기도문 하라고 할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여기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땅에,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읽을 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이제 다 완수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렇죠? 원래 오셔야 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했던 것, 첫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평강의 통치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게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 1편은 너무 많이 읽으시죠. 그렇죠? 가서 읽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나가면서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 이런 걸 워낙 우리가 또 좋아하니까 많이 읽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아마 시편 2편은 많이 안 읽으실 거예요. 아마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런 말이 여기 기록이 돼 있나 이러고 그냥 읽으라니까 어쨌든 1년 그 코스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읽긴 읽는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이번 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텍스트를 여기 시편 2편 말씀을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자, 1편은 많이 읽습니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시편 1편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시편 2편은 많이 안 읽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적어도 18번이 나와요. 시편 150편 가운데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인용되는 시편이 시편 2편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 여러분이 시편 150편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미리 대언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이와 같은 시편을 우리가 메시아닉 삼스 이렇게 얘기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2편, 그 다음에 8편, 16편, 22편, 23편, 40, 41, 45, 68, 69, 102, 118 이와 같은 것들은 가서 읽어보시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초림과 재림에서 이루셔야 될 그런 모든 내용을 예수님 오시기 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가서 보니까 누가 지은 걸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2편 가서 보니까 1절에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 누가 지은 건지 알 수 있는 거 9편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문나베나 마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누가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2편 여기 가서 보면 단순히 보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근데 성경이 누가 지었는지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거다.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지을 때 이게 꼭 뭐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은 건 아닐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붙들려서 어떤 상태에서 지었냐. 자기가 많은 이교도 국가들 다 멸절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왕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립하게 될 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이 존재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 사무엘기 하 5장, 8장, 10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다윗이 여러 이교도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교도들 다 정복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다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런 걸 기념하면서 아마 시편 2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주세요. 가서 보시면 사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서 보세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건 이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적용은 다윗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신정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가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왕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누구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출신에선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 10절 가서 보시면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메시아 계보를 이렇게 형성하는 이와 같은 왕조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지. 그랬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사무엘기하 7장에 가서 보시면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집은 지을 수 없는데 성전은 못 짓는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존속하는 그런 왕국이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무엘기하 7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무언가 집을 좀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 그런 처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은혜를 표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가문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지금 여러분 다윗의 왕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세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왕좌가 영원 무궁토록 저 예루살렘에 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에 대한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여기 사무엘기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 뭐 솔로몬 여기에서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을 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신 거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게 그게 메시아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요 나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예수님의 초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서 보시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메시아 앞에서 굴복을 하고 메시아의 철권적인 그런 통치를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얼스윈 목사님 말씀 시편 강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시편 2편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이교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교도예요. 그냥 이방 민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말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와 같은 족속들을 성경은 이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이교도 민족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왜 이교도들이 격노하고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온 땅과 우주 공간을 만들고 우리 사람들 모든 이교도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려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그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시편 기자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결실의 계절도 주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일도 해주시고 또 어떤 일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이와 같이 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는커녕 도대체 왜 이방 민족들이 떠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느냐 왜 그러느냐 즉 그렇게 지금 1절에 묻는 거예요. 1절에서 자 그럼 이방 민족들은 언제부터 나오느냐 성경 가서 보시면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생기거든요. 창세기 10장 11장 넘어가면서 그래서 온 땅에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으로 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 민족 이교도들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또 바로 그 다음 장 12장에 넘어가면서 드디어 유대인을 부르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창세기 10장 넘어가면서부터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온 세상을 나누어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저기 1절에 나와 있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그렇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있는 존재냐 아니냐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그런 그 군인들과 유대인들과 다 합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죠? 왕왕왕왕 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분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일이 예수님 초림 때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이제 재림하실 때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또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겟돈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가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은혜와 긍휼과,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무료로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 때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들, 그 2절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여러 왕국이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 왕들이 다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적하는 게 결국 뭐냐? 주님을 대적하는 게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냐? 3절에 그들이 결박한 것,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결박한 것들, 그걸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들이 묶은 그런 줄, 우리를 묶어놨는데 이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결박한 것, 그들을 묶어놓은 줄, 이게 뭐냐? 성경은 가서 보니까 사람은 그대로 두면 거의 짐승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멍에도 메어주고 이렇게 곱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지 말을 듣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상태가 그냥 두면 마귀에게 넘어가서 짐승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좋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어떤 걸 주셨냐? 십계명과 같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을, 이거 이 사람들에게 속박하는 걸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야? 싫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 싫다. 하나님의 거, 그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취하는 거,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거 하는 거를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박한 걸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좀 묶어놔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끌려고 이렇게 하는 이 줄을 끊어버리자 하고, 온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그게 인류의 역사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무고하게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그 사람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에.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범죄가 많아요? 요 근래에 사형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형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고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자기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해야, 그래야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무시하고 다 벗어 버리려고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인간이 이루어 왔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종류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 개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왕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대언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무를 한 분 안에 다 가지고 계신, 그래서 삼중 직무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해 대적한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로마서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뭐 많이 읽지는 않고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29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행한 그런 범죄 리스트가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긍휼이 없는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지난 6천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역사, 이러한 그 불법의 역사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정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시편 2편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가 또 인간 치리자들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였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참 재미있습니다. 4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웃는다는 거예요. 막 왕들이 대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웃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알 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허허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전혀 요동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뭐와 같아요? 풀과 같고 모든 육체가 누리는 부귀영화 아름다움 이건 모두가 꽃과 같아요. 그렇죠? 풀과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한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삿대질을 해도 하나님 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웃으신다는 거예요. 껄껄껄 웃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혹시 이제 이집트 이제 가게 되면 그럼 거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있어. 엄청나게 커요. 4천년 전에 사람이 만든 거예요. 높이가 170m. 근데 그걸 만드는데 여러분 2.5톤짜리 돌을 230만 개를 쌓은 거예요. 2.5톤짜리 돌.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 그냥 1.5m, 1.5m 뭐 한 1m 이런 돌이 있거든요. 엄청난 크게 그런 돌을 230만 개를 사람이 그걸 쌓아갖고 그렇게 지금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진도 오고 여러 가지 뭐가 왔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파라오를 위해 만든 거예요. 왜 그래? 파라오가 신이라 그래서 파라오 죽으면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이거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우리 손으로 170m 되는 거 230만 개 쌓아서 하늘까지 닿는 걸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가장 높은 게 어디에 있어요? 두바이 버즈 할리파 빌딩이 있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830m입니다. 830m. 다 아랍 국가에 있네, 이게.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는 그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웃으세요. 웃으실 뿐만 아니라 뭐라 해요? 비웃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개미가 만든 그런 집보다 작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개미가 만든 집 아시죠? 그것보다 더 작다면, 그걸 만들고 내가 이걸 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웃는단 말에 비웃으신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이 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내가 지금까지 은혜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게 사대자란 이런 자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하고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않사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심히 불쾌히 여기사 그들을 괴롭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일이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습니다. 참다가 드디어 모든 것에 끝이 이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저 하늘에서부터 온 땅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때, 그게 7년 환란기. 다니엘의 70일에 맨 마지막 한 일에 7년, 특별히 7년 가운데 후반부 한 번 3년 반 동안에 온 세상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극심한 그런 진노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불같이 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초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거부하면 하나님의 때가 끝이 나게 될 때는 그때는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온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저주와 심판 속으로 집어넣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환란기 전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온몸이 다 휴거가 돼서 예수님께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은 믿지 않은 자들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환란 전에 저와 여러분이 휴거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자로 함께 존재한다고 성경이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대적하고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이미 왕,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 세웠어요? 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미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웠어요? 시온에 세웠단 말이에요. 시온이 어디예요 여러분? 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거기 뭐예요? 시온, 다윗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중동 땅인 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요. 또 뭐예요? 예, 이 여기 메시아가 나중에 통치하게 될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온 나라, 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번에 유엔 총회가 열려서 유엔 안보리 열려서 어떻게 됐어요? 15개 국가 중에 미국 빼곤 다 반대했죠. 그렇죠? 미국도 이거 왕왕대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안 되니까 유엔 총회 또 열었죠. 193개국인가 중에 128개국, 한국을 비롯해서 128개국이 반대합니다 그랬다고요. 미국에 반대한다, 이스라엘에 반대한다. 그렇죠? 그게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웃는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 내가 이미 저 시온을, 저 시온산을 메시아가 다스릴 그런 것으로 지정을 했고 이미 내가 내 왕을 저 시온산에 세웠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반대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왕왕되고 세상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왕왕되고 그러면 아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에 12장 1절에 이스라엘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그 말씀하면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호살 때니라.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아니면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열리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쳐내려올 때, 그렇죠?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예루살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온에 왕을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극심히 반대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가서 보니까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거부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예루살렘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끊어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유엔 총회가 뭐라고 결의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왕을 어디에 세우셨어요? 시온산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시면 재림하셔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 49절에 가서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메시아인 게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49절에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뭐예요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서 통치합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온 세상 왕들이 지금 반대하면서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메시아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주시는 내용이 이제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칭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메시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 첫 번째, 칙령을 밝히 보인다 그랬어요. 칙령은 디크리로 돼 있어요. 영어로 디크리. 디크리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모든 거 이거 세상 거 이런 걸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해 놓으신 그와 같은 계획을 영어로 디크리라고 얘기해요.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게 있다는 거. 누구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누구의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이 아예 창세 전에 주권적인 걸 이런 걸 가지고 정해놓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메시아한테 얘기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낳았다고 얘기하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 이제 이게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낳았다는 말은 비겟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겟. 비겟은 겟에다가 비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겟은 뭐냐하면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영어로 나 감기 걸렸어 그러면 I got a cold 그러는 거예요. 콜드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기 걸린 거예요. 거기에다 비를 붙여서 비가 붙으면 특별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냐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낳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삭과 특별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비겟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야,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낳았구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그 이단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그보다 조금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보다 더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누가 누구에게서 이렇게 출생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서 열등한 존재가 누구야? 예수님. 그게 미가엘 천사장.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삼위일체 그게 아닙니다. 영원전 과거부터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통일하게 모든 것을 통일하게, 그렇죠? 예, 권능도 가지고 계시고 영광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함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동일하신 거예요. 동등하신 거예요. 이런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게 성경의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지금 그 얘기하니까 여기 이 날은 2000년 전에 어느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전 영원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이 성령님 이 세 분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렇죠? 내가 너와 특별 관계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내가 너와 특별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지 절대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몸속에서 낳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그럼 이 말씀이 무엇하고 상관이 있느냐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33절 3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 과거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특별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눈에 언제 확연히 드러나게 됐냐? 부활하실 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가서 보니까 1장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영원전 과거부터 하나님과 특별 관계를 맺은 그 아드님이신데 부활하는 걸 통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걸 통해 사람들의 눈앞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과 특별 관계를 맺은 분이구나 하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시편 2편 7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8절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교도들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우리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예수님 초림하셔서 온 세상 모든 국가가 예수님 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 되려면 언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릴 때가 예수님이 다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하면 다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의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왕국들을 원래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이걸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복원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한 대로 온 세상 모든 국가를 하나님의 아담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만드는 그 때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시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며 첫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그 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다스리냐? 9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순다. 예수님 앞에 대항하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장은 rod of iron, 쇠막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막대기는 왜 이게 나오느냐? 옛날에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내가 가서 반드시 저 사람들 이기고 돌아온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전쟁 나가기 전에 여러분 쇠막대기를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앞에다가 질그릇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치면 어떻게 돼? 질그릇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학으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메시아가 쇠몽둥이, 쇠막대기를 들고 토기장의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동안 예수님께 거역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굴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철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2장 27절, 12장 5절, 19장 1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 철권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다 거기 철장, 철장, 철장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권유의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자,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태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뭐 해도 이게 너희가 뭐예요? 내가 호흡을 가지고 하면 너희 그냥 죽는 그런 사람인데 너희가 도대체 뭐 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내 왕 메시아를 시온산에 세워서 그 메시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온다고 이미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권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칙령을 세우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철저하게 승리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이런 거 모든 걸 보고 이 모든 거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이 교훈을 오직 어디서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는 인류의 진정한 역사를 담은 그런 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 성경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만 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권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내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재림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가 인지라고 내 앞에 나와 굴복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누가 해야 되냐? 왕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들이. 여러분, 로마서 13장 가서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왕,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어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역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때 1차 회개 보고할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1차 보고할 사람이 왕이에요. 내가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라고 너를 왕으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뭐 했냐고 회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되면 왕들이 회개보고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저 김정은이처럼 저러고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트럼프처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들이? 그 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들이 왕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목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왕들과 지리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왕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하면 두려움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떨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떨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교차가 되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이거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예, 유대인들은 가장 가깝고 그렇죠? 친척이고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남자든 자에 가서 입을 이렇게 맞췄단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여러분 입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입 맞추신 적 있으세요? 그 예수님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예요. 맞습니까? 그게 됐으면 이미 입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 맞추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껴안으셔야 돼요, 그 아들을. 여러분 입 맞추려는데 저기 있는데 입이 맞춰져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아야 입이 맞춰지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입을 맞춰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애정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셔서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기회를 놓치면 초림 때 은혜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돌이키면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날 때가 되면 문을 두드려도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잖아요. 신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엔 문을 두드려도 신랑이 어떻게 모른다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인간이라면 이 세상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지금 저 예루살렘이 저렇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역사구나. 그렇죠? 이걸 깨닫고 온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당신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뭐라고 강조해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도 뭐예요?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아들,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 밖에 있으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벌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신 거, 그렇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거 바라볼 때가 아니라 사실은 어딜 바라봐야 돼?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팔 수로 가서 우리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도 1대1로 다 회개 보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회개보고 하셔야 돼요. 인생의 모든 거를.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재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작심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